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네 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의도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전혀 다르게 파악하는 바람에 난처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답을 내놓고 있어요. 상대방이 당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믿음에 속는 거라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할 거라는 믿음, 겉으로 보이는 태도가 내면과 일치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상대방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는 세상, 그건 더 아니잖아요. 단지 타인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믿음과 의심 사이 여러분은 어디쯤에 서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3월 29일 일요일에 만나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첫 곡은 커피 소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타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는 좋지만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척 그렇게 판단하려 할까 그랬을까 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겸손할 필요가 좀 있겠죠?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직 서툴잖아요. 우리 대부분. 나를 잘 다듬고 챙기는 거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면 어쩌면 타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롭고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일요일에 만나는 에세이 36.5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입니다. 얼마 전에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북한에 불시착한 남쪽 여성이 북쪽 남성과 사랑을 엮어가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죠. 남녀의 러브스토리만큼 드라마 속 북한의 일상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는데요. 북한에서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 시민이 된 저자가 책 읽기를 통해 새로이 깨닫게 된 북쪽과 남쪽의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1부 퀴즈부터 먼저 드릴게요.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 공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됐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오일장, 2번 장마당.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1045, 라디오 어플 반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와 전하고 싶은 사연도 이리로 많이 보내주세요. 일요일에는 한 주 동안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들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현숙님 사연부터 볼게요. 등기 우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요. 아들이 처음으로 아파트 샀거든요. 아들 내 집장만 축하해 하셨네요.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내 집이면 정말 집 살 때 어떤 그런 모든 절차들 이런 것도 전혀 번거로운 거 없이 너무너무 설레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절차 아닐까 싶거든요. 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조현숙님 아들이 그 집에서 진짜 좋은 일들 많이 많이 만나기를 응원합니다. 2020번 어제 드디어 간호학과 2학년 다니는 아들이 학교 자취방으로 갔어요. 온라인 수업은 집에서 들어도 되지만 엄청나게 길었던 겨울방학을 나태하게 보내더니 안 되겠다며 갑자기 가버렸네요. 시원하면서도 섭섭해요. 아들에게 보낼 택배 싸면서 택배기사님한테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아들... 그렇죠. 그 학교 앞에서 자취했다면 그 공간이 아무래도 물론 부모님 집이 편하고 또 이제 원래 있던 곳이고 하긴 하지만 그 학교 앞에서 이제 혼자 누리던 일상 거기서만 할 수 있는 또 이제 일상으로 복귀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챙기기 위해서 이제 자취방으로 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부모님 마음도 시원하시면서 섭섭한 마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마 택배가 자주 오가지 않을까요? 택배 기사님들한테도 요즘 감사한 마음 많이 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2020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 마음을 보태신 것 같습니다. 김유경님, 리사이클 매장에서 지갑 한 개 골라서 시어머니께 선물 드렸는데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시니 며느리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죄송했네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것 사드리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두 분 다 너무너무 예쁜데요, 모습이요. 이렇게 좋아하시면 뭐 작은 선물 하나에도 너무너무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 보이시면 또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더 선물 드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또 김유경 씨 어머님은 며느리가 그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또 너무너무 예쁘신 거고요. 며느리는 또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런 거겠죠.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에세이 36.5 시작할게요. 유열이 부릅니다. 어느 날 문득.
윤고은의 EBS 북카페.
체온이 느껴지는 시간 에세이 36.5. 오늘은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를 읽어드립니다. 저자 김주성은 국적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태어나기는 일본 도쿄에서 제1조선인 3세로 태어났고요. 1979년 중학생 때 북송선을 타면서 북한 인민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조선 작가 동맹의 작가로 활동했지만 문학이 선전 선동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 절망해 2008년 탈북을 결심했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여 년, 탈북민을 만나 늦둥이 딸을 낳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의 발걸음은 서점으로 향합니다. 탈북 작가가 책을 통해 들여다본 한국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느 날 저녁 귀가했더니 아내가 푸념을 늘어놓았다. 아직도 북한 사투리가 많이 남아있나 봐요. 내가 아무리 TV를 켜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알고 보니 새로 들여놓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자기의 명령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울상이 된 아내를 달래주려는 순간 어린 딸이 갑자기 진이야 TV 켜 라고 명령을 내린다. 신기하게 곧장 TV가 켜졌다. 우리 중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저의 뿐이니까. 한숨을 내쉬는 아내는 한국 정착 7년차다. 무언으로 아내를 달래며 꺼내든 책이 욤비 토나의 내 이름은 욤비다. 콩고 비밀정보국의 요원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던 욤비는 정부의 비리를 폭로한 뒤 목숨을 건 탈출 끝에 한국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후에 가족을 무사히 탈출시키고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인생 행로가 고스란히 이 책에 담겨 있다. 책을 읽으며 얼마 전 유럽에 갔을 때가 생각났다. 이탈리아에서 버스를 타고 스위스로 갈 때 국경을 넘게 되었다. 검은 게이트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군인 두 명이 버스에 올라 예리한 눈으로 승객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11년 전 탈북 과정에서 똑같은 상황을 중국에서 겪었기 때문이다. 잡히면 북송,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느꼈던 극한의 공포심이 떠올랐다. 나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들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당당하게 한글로 박힌 작은 여권의 무게감이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Thank you. Welcome to Swiss. 군인이 웃으면서 여권을 돌려주는데 괜시리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1년 전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에서 마중 나오신 분이 처음 했던 말이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였다. 문득 용비 씨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는 서로 달라도 지금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거실에서 아내가 열심히 인공지능과 싸우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니야, TV 켜줘. 내 말 아이 듣기니? 텔레비를 켜란 말이다. 아니타 커싱어즈의 Welcome to my world였습니다. 다가올 4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죠. 처음 선거를 맞이했을 때 당이 너무 많은 것도 신기했고 그 당들이 여와 야로 나뉘어 있는 걸 보고도 놀랐다는 김주성 씨. 이젠 선거에 좀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1국 1당제인 북한과 달리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각기 다른 나만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언젠가 북에서 금방 오신 분이 내게 하는 말. 투표하러 갔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무슨 도장 같은 것이 있기에 그냥 빈칸에 다 찍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모든 입 후보자를 다 찍어놓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곁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그래서 오늘도 사회주의 촌놈은 책방에 가서 어김없이 한 권을 골라들었다. 김훈의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이라는 문구가 확 안겨왔다. 아닌 게 아니라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10년을 살다 보면 가끔 누군가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김 선생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자격은 어느 학원에서 따는 건가요? 아니, 우파냐 좌파냐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뭐 운동회도 아니고 왜 파가 갈려있는 건가요? 물론 보수나 진보의 개념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사회의 양극화가 이렇게 첨예한 줄은 솔직히 몰랐다. 북에서 오신 분이 문득 내게 물었던 적이 있다.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예요?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있던 찰나에 날아온 질문이었다. 그날 나는 어느 편도 아닌 삼겹살 편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내 얼굴을 알아본 택시기사님이 물으셨다. 김주성 씨는 어느 편에 서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계세요? 북에서 오신 분들은 대체로 보수 편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행복하게 잘 살자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에 방향이 있어야 할까요? 나는 어느 쪽도 아닌 대한민국 편이고 이 나라 국민입니다. 김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들으셨습니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닌 대한민국 편입니다. 보수니 진보니 편을 갈라 나를 세워 대립하고 등을 돌려 대화를 거부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 공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됐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오일장, 2번 장마당.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45, 무료인 라디오블 반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어크로스에서 나온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이 책을 드릴게요. 한국에 와서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저자가 꼽은 건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과 한강의 소년이 온다 였습니다. 특히 누군지도 몰랐던 전태일의 이야기는 가슴이 먹먹하고 속에서 무언가가 콱 올라오게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작가가 읽은 전태일 평전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에 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5일 근무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쉰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만큼 부럽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나라에 돈이 많고 여유로우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쉬는 날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야 했던 입장이다 보니 휴일이 많은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동안에도 일이 없으면 서운하게 생각했다. 대출금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데 살아갈 시간은 점점 줄어드니 마음이 급해진다. 그런 나에게 전태일 평전은 안식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준 정신적 진정제와 같았다. 전태일이 죽음으로 후대에 남겨준 정신적 유산은 무엇일까? 노동법, 인간의 권리, 노동의 대가, 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환원하는 사회적 모순에서의 탈피 등 많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내게는 그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좀 쉬엄쉬엄 하렴.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맹수에게 쫓기듯 급하게 살지 말고. 문득 프로메테우스가 아무리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어도 전태일이 자신의 한 몸을 불살라 어둡고 부조리한 사회를 밝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전태일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대변하는 봉화였다.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북에서 생각했던 남한 사회에 대해, 내가 몰랐던 이 나라의 과거사에 대해,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어제를 알고 전태일을 알게 되면서 이 땅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들으셨어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일요일 에세이 36.5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읽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땅인 줄로만 알았던 남한. 하지만 책으로 알게 된 남한의 과거는 아픔의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최인훈의 광장이 보여준 한국전쟁 전후사.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말해준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IMF도 있었죠. 북에서는 남한의 IMF 사태를 자본주의 사회가 겪는 당연한 부패 현상이라고 말했지만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그려진 당시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화를 본 뒤 서점에서 김주성 씨가 발견한 책은 아는별의 IMF 키즈의 생애였습니다. 저자는 IMF 세대로 분류될 만한 7명의 1980년대생 이야기를 묶어서 1997년 환난의 시대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이 성장한 시기는 사교육과 전략, 자본이 중요해진 시기다. 호황과 불황의 낙차가 극심해지고 그 결과 취업난과 불안정한 직업으로 격차가 고착된 시기다. 또 그 영향으로 저출산과 비혼이 늘어 인구 구조의 대변화가 열린 시대이기도 하다. 저자는 그 시절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IMF 키즈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써내려갔다. 사실 처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신세대들에 대한 관점은 부정적이었다. 부모님이 이루어놓은 삶의 터전에서 돈 걱정 없이 자라나 문화적인 향락을 누리는 철없는 자본주의 문명세대로만 생각했다.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조교를 맡은 친구들이 바로 IMF 키즈들이었다. 그들에게서 대학 시절 부모님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었다. 그때 나라를 살리겠다고 많은 국민들이 금을 바쳤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대요. 딸 등록금은 못 줘도 나라를 위해 금은 내놓았답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는 남과 북이 더불어 환난을 겪었던 것 같다. 남한에 IMF가 있었다면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의 시대가 덮쳐왔다. 북에서는 그 시대에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 부른다. 국가의 공급체계가 멈춘 뒤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장사를 해서 키운 세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1980년대생들은 국가의 배급식량이 아닌 장마당에서 파는 쌀을 먹고 자라났다는 뜻이다. IMF 키즈와 장마당 키즈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비슷한 고생을 했던 세대가 아닐까 싶다. 어려운 경제학 이론은 잘 모르지만 국가나 사회의 잘못을 국민들이 책임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률의 청춘, 이상순이 함께 했습니다. IMF 이후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얼마나 심화됐는가는 아마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리크 슈르데주의 책 한국인은 미쳤다에는 지나친 성과주의와 효율성에 매몰된 한국 기업 문화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미친 듯이 일하는 남한의 직장인.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남과 북의 직장인 비교 체험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사회에서 마치 러닝머신과 같은 삶을 사는 남한 사람들의 모습과 과거 북에서의 내 직장 생활이 겹쳐져 떠올랐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북한에서 나는 직장에 나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사무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철주야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남한의 직장인 아빠들과 달리 북한의 직장인 아빠들은 쌀 1kg도 사지 못할 참새 눈물만한 국가 봉급을 받고 빈둥대며 시간을 보낸다. 내가 북에서 받았던 월급이 당시 3,500원이었다. 북에서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쌀 1kg의 가격이 1200원 정도였다. 당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온 초코파이가 300원이었다. 그래서 아내들이 고생을 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아내들은 장마당에 나가 뭐든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함께 꾸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에서는 직장인 남편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아내들이 부르는 남편의 별명은 집 지키는 멍멍이 또는 남편이 아닌 불편이다. 한국으로 넘어온 이후 북에서의 습관 하나를 버리게 되었다. 바로 낮잠이다. 북한에서는 점심을 집에 가서 먹는다. 점심을 먹고 한숨을 돌리다 보면 자연히 눕게 되고 한두 시간 정도는 낮잠을 자게 된다. 그런데 한국 생활 11년 차인 지금은 낮잠을 잔 날을 손에 꼽는다. 일이 너무 많아서 미친 사람처럼 일만 해야 하는 남한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 빈둥대야 하는 북한 사람들. 남북 간 사회제도의 품격이 비교되는 국면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남편이 퇴직을 하면 아내가 곰탕을 가득 끓여놓고 열흘 정도 아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엿들은 적이 있다. 이제는 나도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빠다. 낮잠을 자던 북한 아빠에서 낮잠을 잘 수 없는 남한 아빠가 된 셈이다. 황치열의 아버지였습니다. 에세이 36.5 오늘 함께하고 있는 책은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입니다. 일에 치여 고단한 남한의 직장인, 일이 없어 고단한 북한의 직장인, 낮잠 자는 북한 아빠, 낮잠 못 자는 남한 아빠. 근데 아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선 공통점이 또 있네요. 북한 작가가 책 읽기를 통해 알아가는 남한의 이야기, 2부에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1부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 정답은 2번 장마당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양의 나풀거리듯 이정옥님 신청곡인데요.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